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 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능력 강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무슨 신호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갈등을 피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탁월한 개인 외교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세계에 재진입하고 훌륭한 경제를 갖길 원한다면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훌륭한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북한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유지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6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세기 전 치명적인 독감 대유행을 지적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조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에서 빠르게 재확산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주 사이 브라질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외국 국적이 미국에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맥커네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한 조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미국 시민이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6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2만 2천 명이 넘었고 특히 매일 약 1천 명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자이로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 빈민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이란, 유럽에서 온 특정 여행자의 미국 입국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홍콩 경찰이 적어도 180명을 불법 집회 등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언론은 어제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법 집회와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 등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주민 수천 명은 중심가인 코드웨이 베이 지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얼굴로 가린 채 홍콩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홍콩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라면서 외국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산 원유를 싣는 요조선이 베네수엘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의 영어 매체인 프레스TV는 이란이 보낸 유조선 5척 가운데 첫 번째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원유회사의 엘팔리토 항구에 정박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도 이란의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항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장반군 탈레반의 휴전 발표에 따라 최대 2,000명의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 측의 휴전 발표를 환영하면서 탈레반 수감자 석방은 이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UN 부대사 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 사이버 안보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불법 활동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취약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필요 예산의 3%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남도, 함경남도, 남부, 황해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됐던 국면에서 좀처럼 쓰지 않았던 표현들이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군사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 회의가 열렸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제7기 제3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을 위해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포병부대 훈련을 수차례 직접 참관 지휘하면서 포병 전력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기에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핵 억제력 강화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북한이 새로운 군사 도발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교수는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 결과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대미 경고보다 한층 수위가 높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했습니다. 박원권 교수입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한다라는 것은 핵무기를 보다 고도화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용 가능성까지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북한의 패턴을 보면 먼저 말로 하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가는 게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압박의 효과를 봤다라고 보이죠.
한국군과 전문가들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관련된 무기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다탄두 장착 신형 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공개한 SLBM 북극성 3형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건조 사실은 지난해 7월 김 위원장이 시찰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핵 억제력 강화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미보다는 기존 핵전력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조만간 군사도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단거리 발사체 신종 4종 세트의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무력 증강을 과시했지만 이번 당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계기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감행했던 SLBM의 바지선 발사를 사거리를 늘려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을 고각 발사해 450km 사거리를 기록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 박사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에 근접한 군사 도발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안 된다 관계없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희망적인 상황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당창건 75주년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경제 부분은 성과가 전혀 없고 절망적이고 그럼 결국 김 위원장이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분명히 뭔가 성과를 대외관계, 대남관계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건 군사밖에 없는 거죠.
북한 군사 전문가인 숙명여대 김진무 교수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미중 간 갈등 격화는 북한의 군사 도발의 수위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략적 무기에 대한 어떤 그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부담다. 왜냐하면은 미국과의 협상이 아직 남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엉뚱한 긴장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국제사회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의 메시지는 대외적인 성격보다 김 위원장의 군 장악과 내부 결속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4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능력 강화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무슨 신호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갈등을 피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탁월한 개인 외교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세계에 재진입하고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훌륭한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북한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유지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유엔 주재 미국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체리스 노만 샬렛 유엔 부대사 대행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issues remain a top prio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have witnessed malicious cyber activity.
샬렛 부대사 대행은 이날 사이버 안정성, 분쟁 방지, 역량 구축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대중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정보를 전달하려는 미국과 국제 동반자들의 노력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 등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이버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이버 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tates should refrain in peacetime from cyber activities.
샬렛 부대사 대행은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영국 등 54개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이날 회의는 1946년 유엔 안보리 출범 이후 사이버 안보와 위협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안보리 차원의 첫 회의라고 행사를 주최한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차석 대사는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선거 개입, 지적 재산권 도용, 사회 기반 시설 파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sinformation, election interferenc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이어 국제법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나쁜 행동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과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체제를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제임스 로스코 차석 대사 대행도 적대적인 행위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책임한 행동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stile actors must understand that irresponsible behavior in cyberspace will carry a cost.
로스코 차석 대사 대행은 특히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기관들을 모방하는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켬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 취약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경우 필요 예산의 3%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 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등 54개 코로나 취약국 지원을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a $2 billion US dollars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to fund the fight against COVID-19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이어 유엔은 이달 초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국을 63개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67억 1천만 달러로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20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해당 계획의 진행 상황을 소개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지원금 확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총 예산 67억 1천만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10억 1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42개 취약국의 지원금 확보 상황도 소개했는데 대북 지원금은 필요 예산의 3%에 불과한 130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보건 분야에서 1,970만 달러, 기타 2,000만 달러 등 모두 3,9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평균 이상의 지원금을 확보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미얀마, 수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원금 확보가 저조한 가운데 특히 북한의 모금액 비중은 각각 1%를 확보한 베네수엘라와 모잠비크, 짐바브웨, 또 2%를 확보한 예멘과 카메룬 등과 함께 최하위 수준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을 코로나 우선 지원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검사 범위와 능력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점증하는 코로나 검사가 이미 과부하에 걸린 북한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말 국경 봉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물자를 받지 못하면서 수출과 모성 보호, 결핵과 다른 질병 등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물품 부족과 재고 소진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결핵 유병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194개 나라의 지난해 보건 실태를 담은 2020 세계보건통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난해 결핵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결핵 감염률은 모잠비크와 가봉 등 아프리카 4개 나라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는 2.5배, 전 세계 평균보다는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WHO는 2019 결핵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결핵 고부담 국가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북한 주민 2만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또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을 71.9세로 추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와 82.7세보다 각각 7살, 11살 더 낮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데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올해 기준으로 북한의 남성은 67.7세, 여성은 75.6세로 평균 기대 수명은 71.6세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남성 79.4세, 여성은 85.9세였습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전 세계 39명보다 절반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앞서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0명 중 5명이 영양실조 상태라면서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포함됐던 북한의 사망 원인 자료와 자살률, 교통사고율 등의 수치는 정보 없음으로 명시돼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은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 넉 달이 돼갑니다. 이 조치로 북한의 장마당과 무역이 큰 타격을 입고 외환난도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누수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하며
이 조치로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던 육해공 통로는 전면 봉쇄됐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며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정기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도 차단됐습니다. 국경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물자는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품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연말 킬로그램당 4,100원이었던 쌀값은 2월 초 5,670원까지 올랐다가 5월 20일에는 4,524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풀거나 단속한 결과라고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당국이 아마 그 군량미라든지 이걸 풀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면서 장마당 상인들은 장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한국 김은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입니다.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몇 달간 계속되면서 장마당도 잘 열리지 않는 등 상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미료와 식용유, 설탕 등 수입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평양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전했습니다. 북중 무역도 크게 감소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61만 6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월 대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3월 북한의 수입액은 1,803만 1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 경제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has always been running essentially on lower level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는 북한의 외환난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 3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경 봉쇄로 인해 1월 말부터 모든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광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can create some kind of panic like they had in 2009. And it happens all over.
환율도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8,000원에서 8,200원대에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9,235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5월 20일 다시 8,25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환율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건 9,000원도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8,000원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정책적인 이제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 이유인지는 이제 북한 내부의 그 사정과 정책 개입들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량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북한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AO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불안정한 식량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체 어린이 가운데 20%가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올해 86만 톤가량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곡물 필요량은 550만 톤인데 지난해 생산량이 464만 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식량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북중 국경이 차단돼 곡물 수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박사는 이미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그 북한의 작황이 곡물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가격이 굉장히 그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정상적이라면은 구매력 부족 때문에 사실은 가격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식량의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8일 외국 공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들이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외무성이 외국인들에게 평양제일백화점과 역전백화점 방문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스크를 쓴 북한 주민들이 가족, 친구 단위로 대성백화점과 류경원 등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가급적 빨리 국경 봉쇄를 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상황에 큰 문제 없으면 조만간 그 풀리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중국 상황이 좀 더 뭐 갑자기 악화되거나 또 북한의 방역 상황이 이제 충분히 안정 안 된 상태에서 풀었다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딜레마이죠.
북한 수뇌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중 국경 봉쇄를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적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꼽은 최악의 적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폭스뉴스가 지난 21일 미국 유권자 약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최악의 적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중국을 꼽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18%와 16%로 그 뒤를 이었고 이란은 7%로 4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을 최악의 적으로 밝힌 비율은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54%가 중국을 최악의 적으로 꼽은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20%에 그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각 13%와 15% 비율로 최악의 적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을 최악의 적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백인 여성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폭스뉴스와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폭스뉴스보다 며칠 앞서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 상태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인 1,50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중국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5%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나온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는 48%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대답한 반면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10%포인트 낮았습니다. 지난 4월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중국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67%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 국면에서도 중국 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Democrats, rather than defending China, will also criticize China.
오히려 중국의 군비 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 위협 대처 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세부 강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 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 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 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 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ur allies,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와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 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orea's always the happiest when the US and China are fighting.
지금까지 대북 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 관계를 넘어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 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기여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아시아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to get a US ally to agree.
그러나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 같은 메시지 발신 대상 중 하나라며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를 공개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전략사령부의 우선순위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서두와 결론 두 번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전략적 억지력 투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이에 실패할 경우를 상정한 대응 구상을 강조한 겁니다.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는 결정적 대응을 위한 준비, 개입, 투사 3단계 개념과 그에 따른 공격 대응력 강화, 통합 임무 수행, 전지구적 힘투사 작전 수행 등이 언급됐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경쟁자와 몇몇 적들이 핵을 포함한 위협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들이 재래식, 핵, 우주, 전자기전과 사이버 작전을 통합함으로써 미국의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사령부는 즉각적 대응력을 갖춘 전지구적 전투전력으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보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사령관의 의도는 전략적 억지의 지극히 표준적인 정의이자 억지 실패 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보복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적이나 잠재적 적대 세력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늘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석좌 교수는 전략사령관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대상이 적어도 두 곳이며 북한이 명백히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audiences for the commander's message. One audience, the obvious one is that
결정적 대응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는 구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선 군사령관의 기조와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조치할지 사이에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 실패는 북한이 과거의 도발 형태 중 하나를 다시 감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deterrence fails, may mean that the North Koreans just do one of those provocative things they've done in the past. They
함선을 폭침시킬 수 있고 섬에 포격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 내 비무장지대 DMZ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교수는 전략사령관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또 다른 대상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온 한국과 일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보장하고 핵우산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nuclear deterrence as well as what's called the extended deterrent guarantee.
이어 이 같은 핵 억지력이 미국과 미국령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은 핵 억지력 외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재래식 억지력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산보다 빠르게 역내에 전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22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부 다잡기와 공안 통치 강화를 통한 내부 결속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다시 나선 공개 행보의 무대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4일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채 회의 결과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 지난 2일 공개된 지 22일 만에 다시 공개 활동에 나선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는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부를 다잡고 내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무력기구 편제 개편 문제와 함께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군사 행보는 외부 위협을 강조해 민심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그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 나름의 대응책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이런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가 그런 내부용으로는 아마 그렇게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에선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2012년 4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됐던 최룡해 이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리병철 인사를 두고서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북한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과거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이 맡았는데 군수공업부장이 부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책임자를 군사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의 부위원장직에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군수공업 분야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앞으로보다 이제 전력 투구할 것임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현직 군 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포병국장 출신인 박정천은 지난해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군 차수까지 고속 승진했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리병철이나 박정천에 대한 인사가 경제난 때문에 재래식 전력보다 원거리 타격무기 전력 증강에 몰두한 김 위원장이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낸 참모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함으로써 군 사기와 충성심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경택 국가보위상도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 봉쇄 상태 속에서 공안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 보위성에 보다 힘을 실어줘 주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군부 고위 인사들 앞에서 지도력을 뽐내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번 회의와 관련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헤어무스로 머리를 위로 올린 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달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소 자주 착용하던 짙은 뿔테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연단 아래 북한의 고위 군부 인사들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다란 지휘봉을 들고 연단 한쪽에 준비된 대형 TV 스크린 속에 그림을 짚으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통치 능력과 군 통제 능력, 전문적 식견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이미지 연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5월 25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입니다. 미국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인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과 샘 존슨 전 하원의원의 참전 경험담이 미 의회 도서관 참전용사 역사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20살의 나이에 흑인 병사로만 이뤄진 503 포병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된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에게 그해 겨울은 악몽보다도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대원들과 부산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다 11월 북한 대동강 인근 근우리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것입니다. 한쪽은 산, 반대쪽은 절벽이었고 중공군이 양쪽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And it was just a nightmare. They blow the trumpets. They would talk to us in broken English. They would drop pamphlets on us. And they would remind us that this was a civil war and blacks have no business.
중공군은 밤마다 트럼펫을 불며 서툰 영어로 항복을 회유했고 생포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뜬눈으로 지새운 사흘밤이 지나 중공군이 물밀듯이 몰아치고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눈앞에서 동료들이 생포되거나 사살됐습니다. 랭글 전 의원도 총에 맞아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And then my choice was to try to follow this crazy man or to stay down there and just let the Chinese capture me like they were capturing so many others.
구덩이에 있다가 중공군에게 잡혀 포로가 되기보다는 총탄이 날리는 산을 넘겠다고 결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동료들이 따라왔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있던 랭글 의원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무덤 뒤에 숨으며 한참을 걷자 미군 비행기가 나타났고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이 다시 들자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he whole concept of my life began new because I knew then that I was dead and my heart was beating so fast and
이 전투에서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인생에 대한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랭글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후로는 어떤 일에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누리에서 파편이 박힌 몸으로 40명의 동료를 이끌고 나온 공로로 퍼플하트 훈장과 청동 성장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출신의 샘 존슨 의원은 1951년 50일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수원에 배치됐습니다. 북한군 전투기는 쑥색, 중공군은 하늘색, 러시아군은 은색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They were doing mostly night bombing at that time and it was mostly with a PO2, which was an open cockpit airplane with a guy carrying a 100-pound bomb in his lap. And
존슨 전 의원은 당시 중공군이 밤마다 PO2 정찰기를 타고 내려와 조종사가 45kg짜리 폭탄을 직접 손으로 떨어뜨리곤 했다며 인천항에서 미군이 보유한 100만 갤런의 휘발유를 태운 적도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 미그기와 25분간 공중전을 펼친 기억을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존슨 전 의원은 한국전 이후 베트남전에도 참전해 총 87회의 공군 전투 임무를 완수한 뒤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미 의회 내 한국전쟁 참전 4인방으로 잘 알려진 랭글 전 의원과 존슨 전 의원의 구술 기록은 미 의회 도서관 참전용사 역사관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관에는 약 14,000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음성과 영상 인터뷰로 전쟁의 경험을 회고한 기록이 보존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참전용사들의 경험을 보존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 참전용사 구술 역사 프로젝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참전용사들의 구술 증언은 물론 서한, 일기,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평양종합병원 건설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속도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와 미흡한 안전기준 등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매우 높다며 북한도 국제노동기구의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양종합병원이 73%의 공사 속도를 보이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개 호동의 20층짜리 병동 골조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를 정도로 전례 없는 공사 실적을 이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거의 매일 전하는 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야밤에 불이 켜진 채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등 공사를 재촉하는 선종 구호들로 작업장이 뒤덮여 있습니다. 20층 높이의 대형 건물 두 동으로 알려진 평양종합병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에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한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는 최근 평양종합병원에 관한 보고서에서 촉박한 기한이 작업장 사고와 사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정치적 고려에서 시간 압박이 가해지면 항상 안전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북한은 안전 부주의로 건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엔 임금 문제로 건설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소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lenty of construction accidents as well. But also
실제로 지난 2014년 평양 평촌구역의 아파트가 완공 직후 붕괴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선 거의 매년 북한 건설 노동자 수십 명이 추락사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실태를 조사했던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서 워싱턴에서 연 행사에서 해외 공사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북한 노동자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대외업체 지배인을 하다 해외에 망명한 켄 씨는 22일 VOA에 북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그 물건에 맞아 죽고 아파트에서 또 그 실수해서 떨어져 죽고 그다음 또 그 안전모도 어디서 제일 중국에서 싸구리 같은 안전모만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또 뭐 머리 뭐 깨져서 죽는 사람 뭐 작업하다가 뭐 전기 사고 그다음에 뭐 도구 실수를 사용해가지고 잘리는 뭐 장애인 되고 엄청 많죠. 창조거리 때 진짜 죽은 사람만 거의 1,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속도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로가 많이 쌓이잖아요. 24시간. 저제 하루에 2, 3시간 자고 일하거든요. 그 시간을 맞추겠다고. 불단하니까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일하다가 졸다가.
켄 씨는 북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기일 안에 무조건 완공해야 하는 속도전 공사. 자재 부족과 부패로 시멘트 대신 모래를 더 섞거나 철근 등 자재를 규정만큼 투입하지 않는 날림공사, 그리고 노동자와 행인 모두 안전의식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나라들은 보면 아파트 건설할 때 그 10m, 20m 구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게끔 다 텐트를 치잖아요. 그리고 구물망을 다 설치하고. 북한은 그 낙마라고 하죠.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그 구물 치는 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구물을 안 치고 시작을 해요. 다 속도전으로 하다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주민들이 그 옆을 막 지나다녀요. 그냥. 예? 그 출입, 예, 들어오지 못하게끔 출입 통제해야 되는데, 그 뭐 누가 뭐 관심이나 둬요. 지금 뭐 석도전에서 집을 지어서 김정은이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눈치만 보면서도 그런 데만 신경을 쓰다나니까 안전 문제 신경도 안 쓰죠.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동원됐던 한 돌격대원은 과거 한국의 시민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아파트 한 층에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간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만연된 노동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하여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에서는 노동권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철저한 법도 있고 안전과 보건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노동을 완전히 투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일터가 아닌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안전기준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정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스칼라트 총장 등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고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안전복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5월 25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가 가기 전 이 계획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인류가 계획한 그 어떤 우주 개발 프로그램보다 감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고 미국도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1961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자 얼마 안 된 1961년 5월 25일 달 착륙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의 달 착륙 성공을 보지 못하고 1963년 11월 암살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망했지만 미국의 우주 개발은 그대로 추진됐고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1970년대 시작을 몇 달 앞둔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1973년 5월 25일 서울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연맹의 주최로 16개 나라 남자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들이 모여 1973년 5월 28일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합니다. 세계 태권도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1985년 7회 대회까지는 남자 대회만 치러오다가 1987년 8회 대회에 처음 여자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여자 태권도 대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경기를 치르고 1994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시드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